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마중 식구들이 계신 곳에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을 것 같은데요. 겨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라 은미 자매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미입니다.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은 참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성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반역은 단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결친, 마음의 정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을 앞세워 자신을 따라다니게 합니다.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눈을 자기 쪽으로 끌어모으는 중이었던 거죠.
네, 압살롬이 성문 어귀에 서서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손을 잡고 포옹하며 말하잖아요. 보라, 내 사정은 옳고 의로운데 왕에게는 너의 말을 들을 자가 없다. 이런 건 굉장히 교묘한 방식이네요.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하고 동정을 유도하면서 자신을 대안할 왕으로 포장하니까요.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훔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간압이라는 동사는 단순히 얻었다가 아니라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정직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거짓과 아첨으로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군사적 반역이 아니라 마음을 조작하는 반역 행위였네요.
네,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나요? 정치뿐 아니라 교회나 조직 안에서도 마음 훔치기가 일어날 때가 있죠. 진실보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또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포장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본문은 단순히 고대 정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흐름, 마음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욕망이죠.
네, 목사님,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성문 앞이라는 공간이 인상 깊었어요. 성문은 재판과 행정의 자리이자 정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거짓 정의를 말한 거죠.
네, 아주 예리한 관찰이에요. 성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이 행해지는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문을 통제함으로써 정의 자체를 왜곡시키죠. 진리를 말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 자기 욕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도 비슷합니다. 가장하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속은 거짓과 어둠입니다.
네, 압살롬이 사람을 향해 내 사정이 옳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일까요?
네, 그 질문이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참된 사랑과 관심은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타인의 상처를 이용하지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의를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인 정의 속에 갇힌 사람이었던 거네요.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의를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압살롬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반역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데서 시작되네요.
네, 사무엘하 15장 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해줍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압살롬에게 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반역이지요.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는 순간을 떠올렸어요. 인정, 성공, 또 사람의 칭찬 같은 것들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면 우리 안에 작은 압살롬은 하나님께 두려야 할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서사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제 곧 이어질 장면에서는 압살롬이 그 마음 훔치기를 완성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로 헤브론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장소 선택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어 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4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정치적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계획 속에 반역을 준비했어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자리이자 언약의 첫 출발점이었던 곳입니다. 압살롬이 그런 헤브론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 곳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되 그 상징까지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작점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덮어버리려 한 것이군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역사를 인간의 욕망으로 다시 쓰려는 시도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성경은 이런 반역을 단순히 권력 투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헤브론은 기억의 장소인데 압살롬은 그 기억을 자기의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거룩한 기억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헤브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압살롬이 거룩한 말로 불순한 목줄 감췄다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서원을 갚겠다는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거룩한 언어가 언제나 거룩한 동기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신앙의 언어로 자기 욕망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서원이라는 단어를 빌려 자기 반역을 정당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야망의 다른 표현일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압살롬의 거짓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력이 커지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의 성공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번성은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가 얻은 사람들의 마음은 곧 무너질 왕국의 불씨였던 것이죠.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건 한순간이네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얻는 대신 신심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성공했지만 그 손은 이미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군요. 헤브론의 제단 위에서 서원을 빌미로 반역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또다시 압살롬 한 사람의 매력과 언어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론의 제단은 거룩과 반역이 동시에 일어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말은 경건의 언어이지만 그 서원을 깨트리는 순간은 곧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자기 뜻에 맞추어 바꾸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지요.
네, 결국 신앙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이 나를 위해로 슬그머니 바뀔 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다고 말할 때 단순하게 옳은 것 그리고 아니라고 할 때 단순하게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그것 하나면 됩니다. 압살롬의 문제는 그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지 않고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겉으로는 무기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윗의 이 기다림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운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왕의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강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웠습니다.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는 멈춰 서 있지만 그 멈춤 자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중을 우리의 방송의 제목으로 사용하는데 마중을 간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멈춰 서 있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마중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진짜 왕의 자세 같아요. 자기 자리를 힘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왕. 세우신 왕은 인간적 효율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것.
아멘. 다윗은 길 위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지요. 그 떠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통치자의 진 면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전령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전하죠.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랐나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든 세계와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행했다는 건 단지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신앙의 균열 같아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니까요. 다윗을 버린다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일어나자. 피하자라고 말해요. 보통 왕이라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소집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싸움이 아니라 떠남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기 자리를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피나 회피로 여기기보다는 신앙의 유보, 믿음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목사님, 다윗의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로요.
네, 여기서 다윗의 행동은 패배가 아니라 신앙의 위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옹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피하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도망치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피하여 숨자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떠오르네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셨죠.
다윗의 떠남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안에 숨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왕이 떠나는데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요. 그게 참 감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도 있었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왕을 따라 나섰고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 같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충성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순간 다윗 곁에 있던 이방인의 고백이 참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왕이 어디로 가시든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정말 그 신약의 제자들의 고백 같아요. 다윗의 왕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고백이요.
네, 이 고백은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그든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르는가.
네. 다윗이 길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울며 성읍을 나서는 장면이 눈에 그려지네요. 왕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떠남이 거룩해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네, 신앙의 여정은 때로는 안전한 성을 떠나는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성은 안전과 제도의 상징이고 길은 불확실성과 믿음의 상징이지요. 다윗은 안전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왕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은 성보다 길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길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동했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머무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큰 순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는 길에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그 무리들의 중심에는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요. 그들은 법궤를 메고 따라와서 왕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네,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왕이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함께 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왕과 함께 하나님도 떠난다는 일종의 신앙적 충성 같아요.
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내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그것을 보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다윗 왕의 진짜 믿음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15장의 절정 부분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있었지요. 자기 안위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으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 자신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돌려보내라라는 말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라는 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분 자리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편에 두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네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왕의 위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 담담하지만 동시에 너무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억지로 그분을 붙잡지 않겠다는 고백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예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배란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길 자체가 성전이 된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마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윗의 떠남은 단순히 후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행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의 걸음 하나하나는 미래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오르실 감람산의 발걸음과 겹쳐집니다.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과거와 미래가 겹쳐지는데요. 왕의 도피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장면에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울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들의 울음은 인간적인 슬픔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눈물 같습니다. 그 눈물이 신앙의 진짜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묻고 준비했습니다. 후세를 남겨두었고요. 제사장들을 돌아가게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은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15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배네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배는 계속되고 또 다윗 왕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에도 우리의 눈물 속에도 우리의 피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신앙의 절정은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놓는 믿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다윗은 왕좌를 놓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붙잡혔으니까요.
네, 왕관은 벗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은혜의 기름을 새로 부으셨잖아요. 이런 기회 위해 순간이야말로 진짜 왕의 탄생 같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반역의 장이 아니라 신앙의 재탄생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떠났지만 그 떠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유한한 권력이고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 같거든요.
네, 우리 자매님들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좌를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중 식구들도 우리의 안전한 곳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 위해서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윗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정말 어려움 가운데 또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저도 때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이 세상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하오니 제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옵소서. 또 관계보다 진리를 또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제 안의 교만과 또 계산된 관계와 사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하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과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아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네. 쉬면은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대학교 졸업하면은 공부 이제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진양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여러 가지로 바쁘고 지친 시간이었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길, 자기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떡을 주실 것 같지 않으니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를 것을 다짐했고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정확하게 핵심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자매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내어달라, 내려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반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를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공간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공간복음은 한자로는 같을공, 볼관자를 써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제4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늦게 기록되면서 또 시기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또 주어진 환경도 다르다 보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복음서와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라고 하면 광야로 가서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뭐였나요?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던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받아줄 거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가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던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아요. 자,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그랬나요? 그걸 생각 못했네요.
대신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사탄에게 받으셨던 그 시험이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였나요?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바로 이러한 오병이어와 또 계속해서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 바람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냈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했던 그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사람들의 떠받듦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말을 거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 또한 거절하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많은 이들이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과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험과 연관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주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나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쳐준다면 사람들이 주목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진양자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메시아면 안 됐습니다. 이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했던 건가요?
아주 강력한 왕, 능력 많고 힘 있는 용사의 모습을 갖춘 메시아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단순히 제압하고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준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두 번째 시험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라고 하는 시험인 거군요.
네, 맞아요. 이러한 두 번째 시험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떠나간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1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라고 했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계획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초조해하면서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누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 형제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밀고 있네요. 왜 그런 건가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발을 동동 굴렸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게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기가 힘이자 권력이었던 시대였는데 자기들의 형제였던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닐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덩달아 기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야,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나가다니 너무 좋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형 덕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계속 시골 동네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으니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답답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의 속마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형제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시 인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세상에 알리소서, 나타내소서. 자, 더군다나 아까 2절에서 지금이 어떤 기간이라고 했었나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 마음이 더 조급했던 거예요. 예수님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건 일도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을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형제들 생각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갈릴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보채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 나온 두 번째 시험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사탄이 예수님께 냈던 두 번째 시험과 비슷해 보여요. 사탄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만 있으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이 능력만 있으면 다시 인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노라.
자,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분명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앞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러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자 거기에 대한 믿음이 형제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바라는 건 육신의 배를 채워줄 떡,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존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던 거죠. 이를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해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목사님.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 핍박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할 건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오병이어가 아니라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위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요, 목사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지하자매 말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어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도 쉬운 일이겠죠.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됐는지도 증명되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 생긴 그 어둠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창조의 빛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1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야기해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명절이에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이때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나요?
장자의 죽음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하룻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핏자국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고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을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광받을 자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6절에서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바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 또 쉬운 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바른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자주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의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이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나 또 형제들의 조급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 해결이나 또 인기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순종하셨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 역시 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신앙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나 환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셨다는 부분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저도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